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6일 미 국방부 펜타곤을 방문해 중동에 순입한 무장세력 ISIL 격퇴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을 포함한 국가안보팀으로부터 ISIL 현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펜타곤 방문은 미군이 이라크와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강화한 뒤 이뤄졌습니다. 미 공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은 지난 주말 ISIL이 장악한 이라크 북서부와 시리아에 38회의 공습을 가했습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중동에 순입한 무장세력 ISIL을 소탕할 완벽한 전략이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이라크에 3,500명 규모의 군사고문단을 파견한 상태입니다. 이란 핵협상에서 유엔의 대이란 무기 금수 조치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AP통신은 이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이란이 유엔의 대이란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6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란은 핵협상 서명과 동시에 유엔의 무기 금수 조치가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해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무기 금수 조치가 해제될 경우 이란이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나 예멘의 후티 반군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에게 무기를 지원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앞서 모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5일 기자들에게 양측 사이의 견해차가 여전히 존재하며 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타결이 가까워졌지만 쟁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국무장관은 며칠 내로 어려운 선택을 내릴 수 있다면 이번 주 중 이란 핵협상이 타결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타결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케리 장관은 중요한 문제에서 이란이 비타협적인 태도로 보인다면 협상에서 물러나라고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 차례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케리 장관과 자리프 장관은 3시간 30분간 따로 만나 최종 합의를 위한 막바지 타협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리스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7일 열리는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추가 구제금융 협상 재개를 공식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치프라스 총리는 6일 그리스 정부의 강력한 긴축 조치를 요구하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두 정상의 이번 통화는 전날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국제채권단이 요구한 긴축안에 반대한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뒤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유럽 정상들은 그리스와 추가 협상 기회는 열려 있지만 그리스 국민들의 61%가 긴축안에 반대했다고 해서 추가 구제금융 조건안에 반대하는 기본 입장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리스가 16년 역사를 가진 유로화 사용국가 모임에서 강제 퇴출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남미 3개국 순방에 나선 프란치스코 교황이 첫 방문지인 에콰도르에서 공개 미사를 집전합니다. 에콰도르 남서부 도시 콰야킬에서 진행되는 공개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어제부터 수천 명이 길거리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미사에만 100만 명 이상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7일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서 또 다른 공개 미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교황은 이번 순방길에 볼리비아와 파라과이도 방문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순방 중 특히 어린이와 노인, 병든 자, 수감자, 가난한 자 등 소외 계층들에게 약속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국인 아르헨티나는 순방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교황은 내년에 아르헨티나를 따로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라크군 전투기가 6일 수도 바그다드 동부 지역에 실수로 폭탄을 투하해 민간인 7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라크군 대변인은 러시아제 수호의 전투기가 기지로 기환하던 도중 기술적 문제가 발생해 민가에 폭탄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가옥들이 파괴됐으며 사망자 외에도 적어도 1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이라크 북부와 서부 일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겨냥한 공습작전에 참여해왔습니다. 이라크군은 ISIL에 빼앗긴 영토를 탈환하기 위해 미국 주도 연합군과 함께 공습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이현철입니다. 지금부터 7월 7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자 10명 중 8명이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호 여사가 다음 달 북한을 방문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방북 추진 단체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그것은 초청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들은 바도 없고 또 그 말씀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유럽연합은 대북 제재 명단에 개인 6명과 기업 한 곳을 추가했습니다. 오늘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그 오후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에 입국해 정착한 탈북자 10명 중 8명이 여성이라는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접경 지역 감시가 강화되면서 남성에 비해 감시가 덜한 여성의 탈북 성공률이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5월 말 사이 한국에 입국한 여성 탈북자는 모두 444명, 전체 탈북자 535명의 83%를 차지했습니다. 탈북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여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으로 온 탈북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2년 처음 절반을 넘었고 2006년부터는 70%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2011년 이후 여성 탈북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탈북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남성에 비해 비교적 감시를 덜 받는 여성의 탈북 성공률이 높았다는 분석입니다. 고정된 직장을 가진 남성들의 탈북 기회는 제한되지만 가정주부 신분으로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는 여성은 상대적으로 통제를 덜 받는다는 겁니다. 실제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2011년 2,706명에서 2014년 1,396명으로 크게 줄었는데 남성 탈북자는 795명에서 305명으로 62% 줄어든 반면 여성은 1,911명에서 1,092명으로 43% 주는 데 그쳤습니다. 여성의 경우 중국을 거쳐 탈북하는 과정에서 가사 도우미 등 신분 노출 위험이 크지 않은 직종을 선택해 강제 송환되지 않고 탈북 비용을 모을 수 있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 김영자 사무국장입니다.
여자들이 넘기가 용이하죠. 숨어들기도 여러 가지로 편한 거죠. 쉬운 거죠. 남자보다. 네. 팔려가서 어디에 시집을 보내진다선 치더라도 여자는 시집을 보내질 수가 있는데 남자는 장가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성들은 그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자기 가족을 살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가상한 그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탈북들을 하죠.
한국통일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이동이 자유로운 여성 탈북자의 비중이 높아지긴 했지만 성별에 관계없이 한국 입국 탈북자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면서 올해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자 수는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평양을 방문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면담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호 여사의 방북을 추진해온 한국의 김대중 평화센터는 6일 개성에서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측과 만나 이 여사의 평양 방문 일정이 합의했습니다. 이호 여사는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하게 됩니다. 방북기간 백화원 초대소에 묵으면서 평양 산원과 아동병원, 보육원과 묘양산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호 여사 측은 당초 육로 방북을 추진했지만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이 이 여사의 건강을 감안해 항공편 이용을 권유했다고 김대중 평화센터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호 여사는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방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김정은 제1위원장과의 면담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인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은 북측 관계자들과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여사와 김정은 제1위원장과의 면담 여부는 초청하는 쪽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것은 초청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들은 바도 없고 또 그 말씀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초청으로 이뤄진 방북인 만큼 면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 체제 특성상 최고 지도자와의 면담은 통상 면담 전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대중 평화센터 측과 북한 아태 평화위 측은 추가 협의를 거쳐 방북단의 규모와 인원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효 여사의 방북을 승인한다는 방침입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이효 여사 방북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드린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이효 여사의 방북은 지난해 11월 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 여사 앞으로 친서를 보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주기 때 조화를 보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며 평양 방문을 초청하면서 추진됐습니다. 이후 김대중 평화센터 측이 5월 말 방북을 추진했지만 북한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성사되지 못하다 최근 개성에서 만나자는 김대중 평화센터 측의 제안에 호응이 왔습니다. 지난달 30일 열린 1차 협의에서 김대중 평화센터 측은 이달 안에 방북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고 북측은 상부에 보고한 뒤에 다시 만나자고 답했습니다. 이효 여사의 방북은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문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이후 3년 7개월 만입니다. 당시 이 여사는 김정일 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기념궁전을 찾아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조의를 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편 이효 여사의 방북이 악화일로에 있는 남북관계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의 3박 4일간의 방북 일정이 우여곡절 끝에 확정됐습니다. 무엇보다 남북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는 상황에서 성사된 방북이어서 향후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면담이 성사될지 또 면담이 이루어지면 한국 정부가 이 여사를 통해 김 제1위원장에게 메시지를 전달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여사의 방북을 전폭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여사를 통해 북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안에 대해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이 여사의 방북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남북 최고 당국자가 이번 행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의 메시지를 주고 김정은 제1위원장 입장에서는 서로 만남을 해가지고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새기는 이런 차원이 된다면은 남북관계 복원의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고 그러나 단순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도 주지 않고 김정은 제1위원장도 만나지 않는다면은 그건 단순한 개인 차원의 방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여사가 고령인데다 과거 정부의 인물이고 대통령 특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있는 시점에 이 여사의 방북을 받아들인 데 대해 김 제1위원장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과시하고 통일 지도자라는 이미지 구축에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박사입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나름대로의 의지를 보여주면서 조국 통일 위협, 특히 김정일 위원장의 6.15 남북정상회담의 어떤 성과, 유훈들을 개선한다는 의미에서 통일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함의들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현재 남북관계는 6.15 남북공동선언 15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가 무산된 뒤 광복 70주년 8.15 공동행사 개최도 불투명할 정도로 경색된 상태입니다. 또 북한은 자기들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기 위한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 개소와 한국 정부의 대북금융제재 등을 이유로 대남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북한 인권 백서를 극악한 도발이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해 북쪽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의 정준희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고 구체적인 기준이 다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000년 이후 북한에서 공개 처형된 주민 1,300여 명이라는 북한 인권백서 내용에 대해 인권모략 소동이라고 비난하며 북한의 존엄과 체제를 건드리면 무자비하게 징벌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십니다. 북한이 유엔에 수인성 질병 의약품을 요청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가뭄으로 마실 물이 부족한 데다 수질도 나빠져 이질 등 수인성 질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자가 유엔 공동조사단에 수질정화제와 수인성 질병 예방을 위한 의약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유엔기구와 국제협력기구, 민간단체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은 최근 북한의 가뭄 상황을 현지에서 직접 살펴본 뒤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동조사단은 지난 18개월 동안 지속된 이례적인 건조한 날씨로 마실물이 부족한 데다 수질도 나빠졌다며 수인성 질병이 특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가뜩이나 깨끗한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가뭄이 계속돼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는 겁니다. 공동조사단은 북한 당국자들과의 면담에서 설사 증상을 보이는 주민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수인성 질병이 북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성과 5세 미만 어린이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필수의약품과 수질정화제 등이 부족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동조사단은 북한 당국이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이번 가뭄이 주민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곡물 피해와 관련해 조사단은 피해 지역에서 보리 등 이모작 수확량이 전년에 비해 40에서 50%가량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경우 올가을 쌀과 강냉이 수확량도 30에서 40%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공동조사단은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과 협력해 이번 가뭄이 북한 여성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엔기구와 국제협력기구, 민간단체 등 국제사회가 북한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의약품을 신속히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등 긴급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각 기구가 협력해 가뭄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기구와 국제기구, 민간단체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은 지난 6월 10일 3개팀을 만들어 황해남북도의 가뭄 상황을 둘러봤습니다. 조사에는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와 식량농업기구, 유엔개발계획, 유엔인구기금, 유엔아동기금, 세계식량계획, 세계보건기구가 참여했습니다. 또 프랑스 민간단체 프리미어전스와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 영국의 본부를 둔 국제구호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 스위스 개발협력처 SDC도 공동조사단에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유럽연합이 대북 제재 명단에 개인 6명과 기업 한 곳을 추가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된 제재인데요.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기업 한 곳과 개인 6명이 유럽연합의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이사회는 지난 2일 열린 회의에서 기존의 대북 제재 규정을 수정 보완하면서 이들 기업 한 곳과 개인 6명을 자금 동결과 경제적 자산 동결 명단에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은 북한이 독일 함부르크에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한 조선국영보험회사, 일명 조선국제보험회사로도 불리는 기업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이사회는 이 기업이 평양에 소재한 북한 국영 조선보험회사 본사의 통제를 받는 자회사로 북한 정권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되는 상당량의 외환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재원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혹은 다른 대량 살상 무기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평양의 조선국영보험회사 본사는 유럽연합의 제재 대상인 39호실과 연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이사회는 함부르크 소재 조선국영보험회사 관계자인 김일수, 강성남, 최춘식, 서동명 등 4명과 평양 소재 조선국영보험회사 본사 관계자 신규남, 박춘산 등 총 6명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본사 관계자인 신규남과 박춘산 등 2명은 과거 함부르크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고 유럽연합 집행이사회는 밝혔습니다. 이로써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 대상은 개인 29명, 기관 기업 35개로 늘었습니다.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전병호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도 유럽연합 제재 명단에 포함됐었지만 사망으로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처럼 유럽연합의 제재를 받는 개인이나 기관, 기업에 속한 자금과 경제적 자산은 모두 동결됩니다. 금융거래도 금지되며 제재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어떤 행위도 금지됩니다. 또 제재 대상자들의 유럽연합 회원국 입국이나 통과도 금지됩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한 물자와 장비, 기술, 소프트웨어 등의 거래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인 2009년 7월 열린 외무장관 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자체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이후 필요시 대북 제재 대상과 물자를 추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은 대북 제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이사회는 새로운 결정이 유럽연합 관보 게재를 거쳐 즉각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9일부터 서해 안면도요 해안에서 실시되고 있는 미한연합 해안 양육 군수 지원 훈련이 6일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이 훈련은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군 병력과 장비를 원활하게 수송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으로 미군과 한국군 함정 40여 척과 장병 1,7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올해 훈련은 미군 고정 바지선에서 해안가 개펄에 560m 길이의 부유식 부교를 설치해 병력과 장비를 실어 나른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군 당국은 이번 훈련이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수심이 얕은 서해안의 어려운 작전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됐다면서 이번 훈련을 통해 작전 능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야심적으로 추진해온 평양국제비행장이 최근 완공됐습니다. 북한은 새 공항이 선군시대 기념비적 건축물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외부의 전문가들은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전시용 건축물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평양의 관문인 순환공항에 현대화된 새 청사를 짓고 지난 1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청명의 수도 평양의 관문인 평양국제비행장 항공 역사가 선군시대의 기념비적 건축물로 웅장화려하게 일떠섰습니다.
앞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부인 리설주와 여동생 김여정과 함께 전용기를 타고 새로 건설된 비행장을 둘러봤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새 공항에서 평양까지 갈 수 있는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도 새로 건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시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게 항공역사를 잘 건설했다고 우리의 얼굴, 우리의 못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관영 매체들은 새 공항이 21세기 선군시대 본보기 건축물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내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릅니다. 새 공항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정치적 업적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전시용 건축물이라고 지적합니다. 탈북자 출신인 한국의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의 말입니다.
지금 김정은은 올해를 노동당 창건 70주년이 되는 올해 10월 10일이 모든 어떤 자기 정체성 완성 또 정권의 완전한 세팅 뭐 이런 그 최종적인 목표로 보기 때문에 김정은도 나름대로 뭔가 하나의 국제적인 행사를 지금 기획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가로 현재 워싱턴의 민주주의 진흥재단 방문 연구원인 마키노 요시히로 씨는 광복 70주년 같은 국제적 행사를 염두에 두고 공항을 만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석주가 큐바에 갔고 그리고 그 리수용 외무장관이 그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다녀오고 있고 제트복도 러시아도 가고 또는 아마 그 해반절에 그 기념식장이 있으니까 거기 좀 잠석 다르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외국 손님들을 그 맞으러 나가는 그런 새로운 경험만으로서 좀 새로 건축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새 공항을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한국에서는 공항을 새로 지으려면 경제적 타당성부터 따집니다. 이를 통해 공항을 짓기 위해 충분한 여객과 물류 수요가 있다고 판단돼야 건설에 나섭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새 공항을 짓기에 필요한 항공 수요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단적인 예로 현재 순안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는 고려항공을 제외하면 중국국제항공이 유일합니다. 그나마 중국국제항공은 베이징 평양 노선을 주 4회 그리고 고려항공은 주 5회 정도 운항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항공 수요가 이렇게 적은 상황에서 새 공항을 짓는 것은 자원 낭비라고 미 남부 조지아 주립대학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그레이스 오 교수는 말했습니다.
But in the North Korean Pyongyang, I don't have the exact data of the passengers, but I'm thinking something like a 20.
북한의 연간 항공 여객이 6만 명이라고 가정해도 새 공항을 짓는 것은 현 시점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이 새 공항과 평양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건설을 지시한 것은 경제성을 무시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안찬일 소장은 지적했습니다.
평양 또 김정은이 이 무리하게 고속철을 놓았다고 칩시다. 과연 그 고속철을 타고 평양 시내로 들어올 사람, 또 평양 시내에서 순환 국제 비행장까지 나갈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그러면 그건 완전히 적자이기 때문에 파철 덩어리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북한 당국이 새 공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시 조지아 주립대학의 그레이스 오 교수입니다.
I would want to see some more trade with China, even South Korea, or even Japan, and that might help.
새 공항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중국, 한국, 일본과의 무역 확대 등 경제 교류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키노 연구원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진정으로 주민 생활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공항이 아니라 버스와 지하철 등 교통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 카무마하고 좀 전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좀 지난 3월이라도 뭐 평양시 안에 가장 중요한 중구역이라도 반 정도가 전전됐다고 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으로서 지금 그 트롤리버스나 그 지하철이나 그거는 그 각오의 반 정도까지 좀 줄어졌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 생활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안찬일 소장은 북한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항 같은 거대한 건축물을 계속해서 지을 경우 경제가 파탄 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지금 집권 4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박물관 정치라고 할까 전람관 정치를 좋아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좀 위험하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지금 북한의 돈이 다 말랐고 그나마 이제 명맥을 유지해 오던 그런 그 정치가 자칫 그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이런 면에서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경제성이 없는 전시성 사업을 강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4년간 정국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을 세우거나 물놀이장, 승마장, 그리고 스키장 등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은 경제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현 실정으로 볼 때 주민 생활 향상과도 무관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탈북자를 포함해서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로 이루어진 밴드부가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방과 후에 모여서 음악을 연주하는 어린이 밴드부를 서울의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서울 은정초등학교 체육관. 조금은 서툰 노래와 연주 솜씨지만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은정초등학교 밴드부 어린이들이 대회를 앞두고 연습에 한창입니다. 서울 은정초등학교에는 탈북민 자녀들과 다문화 어린이들, 그리고 장애 어린이들 등 이른바 소외계층 어린이들이 참 많은데요. 함께 어우러져 공부하고 이렇게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더 밝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은정초등학교의 장옥화 교장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아, 우리 밴드부 너무 역동적이죠. 저희 학교가 이제 문예체 중점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밴드부는 잘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특히 밴드부는 통일 교육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속에 우리 탈북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다문화도 있고 사실은 그 아이들 중에 좀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 배경 없이 아이들이 즐겁게 이제 활동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을 저는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밴드부도 그 일환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문화 가정이나 탈북 가정의 어린이들이 음악을 통해서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끼리도 서로 어느 친구가 탈북민 가정이고 또 어느 친구가 다문화 가정의 친구인지 모르고 있고 사실 그런 배경에는 큰 관심을 두지도 않습니다. 함께 어울려 노는 그냥 친구일 뿐인데요. 은정초등학교 밴드부 어린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정초등학교 5학년 2반 최유원입니다. 오늘부터 메인보컬이에요.
저는 은정초등학교 4학년 1반 안철은이라고 합니다. 드럼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서울 은정초등학교 4학년 3반 박주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보컬이요.
은정초등학교 5학년 2반 권희혁입니다. 베이스요. 어려울 것 같은데 쉬운 악기.
지난 3월부터 4개월 동안 연주도 배우고 노래도 하면서 밴드부 친구들에게 음악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일단 기분이 좋고요, 되게. 저는요, 일단 음악이랑 그 자체가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노래를 들으면 되게 행복해지고요. 약간 편안해지는 느낌? 그러니까 노래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노래가 좋아요.
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드럼을 좀 잘 치는 것 같아요. 은정초등학교 밴드부는 정말 신나는 밴드부고
드럼하는 친구는 되게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노래하는 친구는 소울도 있고 리듬감도 있는 것 같아요. 열정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아요. 밴드부는 선생님도 착하고 친구들도 잘 양보해주시고 되게 친구도 좋고 음악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자랑도 할 수 있고
처음에는 소극적이었던 아이들이 점점 더 적극적으로 연주와 노래를 하는 모습을 보는 선생님들의 마음도 뿌듯합니다. 밴드부 담당인 조보람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이 밴드부는 탈북 학생들이랑 일반 학생들이 섞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일반 학생들과 탈북 학생들이 누구인지는 아이들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 물론 개 중에는 얼마 전에 북한에서 넘어온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잘 알고 있죠. 하지만 부모님이 탈북이라든가 굳이 탈북 가정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은 아이들은 서로가 전혀 모르는 상황이긴 해요. 이 밴드부가 아직 무대에 서본 경험은 없고 지금 연습하는 게 처음으로 무대에 서게 되는 것이겠지만 아이들이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것,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뭔가 목표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이들의 인성에 그리고 어떤 자신감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나. 학교 생활에 있어서 밴드부를 포함한 다른 활동들이 아이들의 즐거움이 되고 학교 오는 즐거움이 되고 그런 목표의식이 생기니까 아이들이 생활에 좀 생기가 도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 은정초등학교에는 밴드부뿐만 아니라 축구부와 야구부 등 다양한 특별활동이 있는데요. 탈북 다문화 어린이들이 많은 만큼 더 이런 활동들을 늘리고 전문 강사의 도움을 받는 등 어린이들의 정착과 적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옥화 교장 선생님의 얘기입니다.
예, 저희 학교는 올해부터 또 서울시교육청 지정 학생 오케스트라 학교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전교생이 이제 국악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저희 학교의 특징을 국악교육의 좀 특징을 얘기드리면 오케스트라 단원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전교생을 위한 국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원에 다니기 어려운 환경의 어린이들도 이렇게 토요일마다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마음도 꿈도 함께 자라고 있는데요.
제일 좋은 건 노래가 좋으니까요. 그냥 뭐 이거는 그냥 가수가 직업이니까 계속 노래를 부를 수 있잖아요.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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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자라온 환경은 서로 다르지만 함께 모여 음악을 연주하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은정초등학교 밴드부 어린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이은경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은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국제채권단이 제시한 구제금융안이 거부되자 각국 증시가 급락세를 보였다는 소식, 그리고 이란 핵협상에 참가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협상 결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리스 경제 소식부터 알아보죠. 5일 구제금융협상안 국민투표에서 당초 예상보다도 더 많은 반대표가 나왔더군요.
네, 60%가 넘는 반대표가 나왔습니다. 그리스는 지난 몇 년간 경제가 계속 악화되면서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했었고 또 외부에서 돈을 빌려 가까스로 부도 사태를 면하고 있는 힘든 상황인데요. 이번 달에도 돈을 더 빌려야 합니다. 또 국제 채권단이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그리스에 더욱 강력한 긴축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스 좌파 정부는 이를 거부하다가 결국 국민들의 뜻에 따르겠다면서 전격적으로 이 문제를 국민 투표에 붙였습니다. 지난주 투표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거의 같은 수준이었었는데요. 어제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찬성이 39%, 반대가 61%로 예상보다 많은 반대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 국민들이 좌파 정부에 더 힘을 실어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의 국민들에 대한 호소가 먹힌 건데요. 이 치프라스 총리는 긴축 정책으로는 그리스의 경제를 회생시킬 수 없다면서 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특히 투표를 앞두고 채권단이 제시한 구제금융안이 부결돼야만 협상에서 그리스가 더욱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들에게 반대표를 던질 것을 호소했는데 결국 과반이 넘는 반대표가 나왔습니다.
자, 채권단이 제시한 구제금융안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리스의 재정 개선을 위해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는 긴축안을 담고 있는데요.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연금을 대폭 삭감하고 세금을 늘리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치프라스 총리의 좌파 정부가 들어선 후에 앞선 정부가 약속한 긴축 조치 중 일부를 무효화하고 채권단에는 채무를 깎아달라면서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그동안에 타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 내부에서도 투표를 앞두고 뭐 괴롭겠지만 일단 긴축 정책으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찬성론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국민 다수의 지지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에 대해서 채권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리스 국민들의 의견은 존중한다면서도 앞으로 그리스가 외부의 지원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졌고 경제는 더욱 심각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스에 가장 많은 돈을 빌려준 건 유로화를 쓰는 국가들의 연합인 이 유로존 금융안정화기금인데요. 독일과 프랑스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시그마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는 그리스 정부가 국민들을 더욱 심각한 궁핍과 또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치프라스 총리에 대해서 그리스와 유럽의 타협으로 향하는 마지막 다리를 무너뜨렸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그럼 다른 나라들은 또 어떤 입장인가요?
미셸 사핀 프랑스 재무장관은 그리스와의 추가 협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몇 달이나 몇 년 안에 그리스가 금융 혼란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밝혔고요. 알렉산더 스토브 핀란드 재무장관은 그리스가 채권단에 협력하고 재정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만 추가 구제 금융을 제공하기 위한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국민투표 결과가 나온 후에 그리스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채권단과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치프라스 총리는 국민투표 결과로 자국의 협상력이 높아졌다면서 국제채권단과의 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치프라스 총리는 6일 프로코피스 파블로플로스 대통령을 비롯해 연립정부의 소수정당인 독립그리스인당 대표, 원내 4개 야당 대표 등과 회의를 갖고 정부를 지지하는 공동 성명문을 채택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 재무장관이 교체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의 야니스 바루파키스 재무장관이 6일 자진 사퇴했습니다. 바루파키스 장관은 이날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스가 채권단과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자신의 사퇴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러자 치프라스 총리는 야당 대표들의 동의를 얻어서 바루파키스 장관의 후임에 실무 협상팀의 대표로 활동했던 유클리드 차칼로토스 외무차관을 임명했습니다.
치프라스 총리가 취한 이런 일련의 조치들, 그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국민 투표를 통해 힘을 얻은 치프라스 총리가 재무장관을 교체하는 등 국제 채권단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 채권단이 과연 순순히 협상에 나설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세계 경제는 그리스의 이런 움직임을 우려하는 반응이죠.
네,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각국 증시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스와 유럽 증시는 물론이고 아시아 여러 나라 증시도 오늘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만약 그리스가 구제 금융을 받지 못하면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채무 불이행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국가 부도가 나는 거죠. 또 유로존 국가들은 긴급 정상회의를 갖고 이 그리스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만약 그리스에 대한 구제 금융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다면 국가 부도 사태가 현실화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리스 경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 정부는 경제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새 통화를 찍고 유로화를 쓰는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수순을 밟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 좌파 정부는 공약한 대로 경제 개혁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지만 상당한 경제적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데요. 이번 국민투표에서 내부적으로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지만 외부에서는 개혁이 성공할 거란 긍정적인 전망보다는 이 그리스 경제가 결국 붕괴되고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습니다.
네, 결국 세계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스 경제가 붕괴되면 그리스와 밀접한 경제 관계에 있고 또 그리스에 많은 돈을 빌려준 유럽 국가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또 포르투갈과 스페인, 이탈리아 등 뭐 그리스만큼은 심각하지 않지만 빚이 많은 나라들은 도미노처럼 연쇄적인 위기를 맞을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또 이는 세계 경제에도 큰 악재가 될 텐데요. 미국 언론들도 오늘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그리스 경제 위기가 몇 년째 지속되면서 외부에서도 그리스에 대한 투자를 뭐 줄이는 등 만일의 세태에 대비해왔기 때문에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처럼 전 세계 경제를 흔들 만큼의 충격은 주지 않을 거란 뭐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자 그런데 그리스 경제가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까?
그리스가 금융위기를 맞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분석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정부와 경제 기득권 세력의 부패, 또 부동산 거품 등으로 인한 물가 인상 등이 이유로 꼽히고 있고요. 또 5년 전에 경제 빨간불이 켜지자 정부가 급하게 긴축 정책을 펴고 외부의 지원을 받았는데요. 세수가 줄면서 부채가 늘어나고 또 빈곤층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지난번 총선에서 새 좌파 정부가 들어서기도 했고요.
또 한쪽에서는 유로화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지 않습니까?
네, 유럽의 단일 통화 제도인 유로화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각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국 통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절하의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모든 상품 가격과 노동 비용 등이 단번에 떨어지기 때문에 비상 상황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경제 회생을 모색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일 통화 제도에서는 이런 평가절하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고요. 그래서 유로화 체계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과 주요 6개국의 핵 협상이 주말을 거쳐서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좀 진전이 있습니까?
네, 아직 협상이 타결적으로 기울었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란과 주요 6개국의 핵 협상은 당초 지난달 말이 최종 타결 시한이었었는데요. 하지만 시한을 넘겨서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7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라고 밝힌 바 있고요. 뭐 이것도 사실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 여러 차례 만나서 최종 타결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의 질문에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케리 장관이 어떤 말을 한 건가요?
네, 케리 장관은 우선 협상에서 큰 진전이 있었고 타결에 더 근접한 상황이라고 평가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몇 가지 핵심 쟁점에서 도달해야 할 지점에 이르지 못했고 협상은 타결이나 결렬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에 대해 이란이 계속 비타협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협상에서 물러날 거라고 경고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란은 또 어떤 입장입니까?
네, 자바드 자리프 장관도 여전히 견해 차이가 남아있다면서 이를 없애기 위해서 양측이 계속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주말 동안 러시아와 중국 협상 대표들이 최종 타결에 거의 근접했고 또 며칠 안에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기대를 좀 높이기도 했었는데요. 뭐 아직 타결적으로 속단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이란 핵 관련 시설에 대한 사찰 범위 또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 방법이 쟁점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과 주요 6개국은 지난 4월 최종 타결을 위한 틀에는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찰 범위와 또 제재 해제 시점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 이란에 대한 사찰은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또 이란은 자국이 핵시설로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만 사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렇지만 미국은 이란이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외부에서 핵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을 갖는 시설까지도 이 사찰을 허용해야 한다. 그런 입장인 겁니다. 여기에는 핵무기 개발을 위한 고폭실험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란의 군사시설도 해당이 되는데요. 이란은 군시설에 대한 사찰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해왔습니다. 또 제재 해제 시점도 이란은 핵협상 타결과 동시에 모든 제재가 일괄적으로 해제돼야 한다는 요구인데요. 미국은 협상 타결 후에 이란의 의무 이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해제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라서 변화가 없습니다.
네, 양측의 견해 차이를 줄이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매우 어려운 과제인데요. 하지만 제재 해제 문제에 있어서 합의를 향한 진전이 있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6일 오전 1시간 동안 비공개 회담을 했고요. 오후에는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각국 대표들과 각각 1대1로 만나서 의견을 교환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란에서는 핵협상 타결을 가정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협상이 타결되면 이란의 원유 생산량이 두 배로 늘어날 거라고요?
네, 단순한 전망 수준이 아니라 이란 고위 관리가 밝힌 내용입니다. 이 만수르 모하자미 이란 석유부 차관은 6일 그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핵협상 타결로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 원유 수출을 두 배 수준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란은 현재 하루 평균 12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하고 있는데 이를 230만 배럴까지 늘린다는 겁니다.
네, 안 그래도 유가가 지금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더 내려갈 수도 있겠군요.
네, 그와 관련해서 모하자미 차관은 세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원유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면서 유가가 떨어질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모하자미 차관은 또 이란은 경제 제재 해제에 대비하면서 이미 다른 나라 석유 기업들과 접촉을 했다고 말을 했고요. 원유 수출을 확대할 준비는 돼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란은 제재가 풀리면 원유 수출은 물론이고 이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또 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높이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 구름 끼겠습니다. 특히 오후에는 많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20도, 낮 최고 30도. 신의주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19도, 최고 30도입니다. 강계 역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15도, 최고 31도입니다. 해주와 개성은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는 최저 21도, 최고 28도. 개성은 최저 20도, 최고 30도로 예상됩니다. 함흥과 장진 역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함흥은 최저 16도, 최고 27도, 장진은 최저 11도에서 최고 2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해산은 오전에 구름 조금 끼고 오후에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13도, 최고 29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봉 역시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약간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 18도, 또 최고 25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산 오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오후에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18도, 최고 25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동해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m에서 2m 높이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많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m에서 1m 높이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오늘의 북한 날씨였습니다. 7월 7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광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현철이었습니다. 곧이어서 BOA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6일 미 국방부 펜타곤을 방문해 중동에 순입한 무장 세력 ISIL 격퇴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을 포함한 국가안보팀으로부터 ISIL 현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펜타곤 방문은 미군이 이라크와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강화한 뒤 이루어졌습니다. 미 공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은 지난 주말 ISIL이 장악한 이라크 북서부와 시리아에 38회의 공습을 가했습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중동에 순입한 무장세력 ISIL을 소탕할 완벽한 전략이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이라크에 3,500명 규모의 군사고문단을 파견한 상태입니다. 이란 핵협상에서 유엔의 대이란 무기금지 조치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AP통신은 이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이란이 유엔의 대이란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6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란은 핵협상 서명과 동시에 유엔의 무기 금수 조치가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해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기 금수 조치가 해제될 경우 이란이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나 예멘의 후티 반군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에게 무기를 지원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앞서 모하메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5일 기자들에게 양측 사이의 견해차가 여전히 존재하며 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타결이 가까워졌지만 쟁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국무장관은 5일 며칠 내로 어려운 선택을 내릴 수 있다면 이번 주 중 핵협상이 타결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타결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케리 장관은 중요한 문제에서 이란이 비타협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협상에서 물러나라고 오바마 대통령이 여러 차례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케리 장관과 자리프 장관은 3시간 30분간 따로 만나 최종 합의를 위한 막바지 절충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리스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7일 열리는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추가 구제금융 협상 재개를 공식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치프라스 총리는 6일 그리스 정부에 강력한 긴축 조치를 요구하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두 정상의 이번 통화는 전날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국제 채권단이 요구한 긴축안에 반대한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가운데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유럽 정상들은 그리스와 추가 협상 기회는 열려있지만 그리스 국민들의 61%가 긴축안에 반대했다고 해서 추가 구제금융 조건안에 반대하는 기본 입장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리스가 16년 역사를 가진 유로와 사용국가 모임에서 강제 퇴출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남미 3개국 순방에 나선 프란치스코 교황이 첫 번째 방문지인 에콰도르에서 6일 공개 미사를 집전합니다. 에콰도르 남서부 도시 콰야킬에서 진행되는 공개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어제부터 수천 명이 길거리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미사에만 100만 명 이상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7일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서 또 다른 공개 미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교황은 이번 순방길에 볼리비아와 파라과이도 방문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순방 중 특히 어린이와 노인, 병든 자, 수감자, 그리고 가난한 자 등 소외 계층들에게 약속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6일 미국에서 80회 생일을 맞았습니다. 미 행정부는 이날 존 케리 국무장관 명의의 축하 성명을 냈습니다. 또 미서부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서 열린 달라이 라마 생일 파티에는 동료 노벨평화상 수상자들과 유명 인사들이 모여 그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지난 198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라크군 전투기가 6일 수도 바그다드 동부 지역에 실수로 폭탄을 투하해 민간인 7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라크군 대변인은 러시아제 수호의 전투기가 기지로 기원하던 도중 기술적 문제가 발생해 민가에 폭탄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가옥들이 파괴됐으며 사망자 외에도 적어도 1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밤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 kHz로 방송됩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